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들추시사 벌거숭이 되게 하시사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러난 모든 합하지 않은 것들 죄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 속에서 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 되게 하는 사건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위, 말씀대로 그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사람들에게 목도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포도주가 없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말에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육신 돼서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루시며 또 그대로 나타내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오신 거고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사람의 구속제물로 그리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까지가 아니다. 조금 전까지가 아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그 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내일부터가 뗄것 같고 언젠가 후가 뗄것 같고 때일 것 같아서 하나님의 때일 것 같아서 우리는 내가 싫은 거나 내가 피하고 싶을 때는 자꾸 뒤로 미루고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건 언제가 하나님의 때냐고 자꾸 재촉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라는 건 하나님의 그 하게 하심의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행할 때에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모든 것에 합하여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다는 건 아주 더도 들다는 게딱 들어맞았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나에서의 그 물로 포도주 되게 한 사건은 첫 표적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때 우연히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우연히 예수님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또 우연히 예수님이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했고 하라는 말만 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가나에서의 표적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지 그냥 어머니의 청에 이끌리는 아들로서의 그 정에 이끌린 그러한 표적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이 거기에서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하게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심이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금방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그들은 다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가버나움에서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라고 12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 이 거울 저 거울로 쭉 다니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어느 한 군데 가서 큰 회당을 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교주로서 또 어떠한 새로운 그 정말 이 땅에서의 왕노릇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머리둘 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고요. 또 모든 사도들이 또 그걸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면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그냥 여기에서 저기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것은 예수님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하러 왔으니까 전도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어디 가서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그냥 교회로 끌고 오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하게 하심을 좇아서 산답니다. 내가 서고 싶은 데서 서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냥 전도하는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거기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요. 성령이 나를 이곳에 보냈고 성령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성령이 이곳에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든지 얼만큼의 기간이든지 성령이 우리에게 하게 하심은 물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우리들이 성령을 좇아 사는 삶, 우리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보고 지키라고 하고 가르치고 이끌고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제자들도, 물론 성도들, 교회에 대한 그 관심과 그 애정과 그 생각은 또그 걱정은 참 그들에게 너무나 큰 거였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다면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것이요.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자기의 내면에 대해서 물론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도 실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채찍질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자기를 자해하고 자학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내면에 대해서 늘 말씀에 비춤을 받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채찍 속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이 매일매일 깨끗해지는 그러한 말씀에 거룩하게 하심을 자기가 언제든지 취하고 있었다. 남한테 가르치고 남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은 다 오물처럼 여기고 다 포기하고 다 버렸던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했나에 그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유월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유월절이라는 거는 그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년이, 성인이 되면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를 드리는,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을 꼭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지금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찾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재물을 흠도 점도 없는 그 양이나 송아지를 갖고 오는 그 사람들에게 그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길 멀리 오는 동안에 그 재물에게 흠이 생겼고 또 멀리 데리고 오는 자체도 힘들고 그러니까 쉽게 그들이 성전에서 사가지고 이제 그 재물을 드리도록 소위 말하면 편의를 봐주는 그러한 명목입니다. 돈을 바꿔주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지금 성전 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볼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그 모습이 깨어지죠. 여기는 보면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하는 건 물론 이거를 뭐 오랜 시간 걸려서 거기서 작업을 한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냥 닥치는 대로 하시지 않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잘 아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또이 성전을 깨끗케 하시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는 그이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그 뭐랄까 그 사역 시작하실 때에 하신 이 성전을 깨끗케 하시는 그 속에서는 사람은 내쫓지 않아요. 그리고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 다 날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은 내 아버지의 집은 거룩한 곳이니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정말 장사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거라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그 합리적인 거또 우리가 그 편하게 뭐 우리로 생각할 때는 뭐그 정도쯤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는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전이 되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부정한 것도 세속적인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미리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떠한 방도를 해도 이것을 우리 안에서 재해내려 가십니다. 나를 버리시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아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의 전에 임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번복하시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세속적인 거를 빼내시는 거예요. 깨끗해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작업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세상적인 거, 합리적인 거, 상식적인 거, 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예수님은 뭐,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한테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정말 장사치들의 마음, 계산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 편하려고, 안일하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모든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에 마땅하신 사랑받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경배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요. 찬송받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결국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비추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내어 쫓으신다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린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이 훌륭해서 성전이 아니듯이 무슨 십자가를 달고 교회라고 이름 붙여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전이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전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도 성전된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살게 되었으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반드시 내면적인 거룩함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우리는 요구당한다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룩한 것 같이 거룩하라. 그 말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자비한 것 같이 우리도 자비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전으로서,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지금 역할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가다가 쓰레기가 많다고, 뭐가 화려하지 않다고, 또 장사한다고 지금 채찍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데 가서는 어느 길을 가든 어느 집에 가든 이렇게 행동하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또 성전에 오셨을 때만은, 그 아버지의 집에 계실 때만은 거기에 그 아버지와 합하지 않는 것, 그 아버지의 것이 아닌 것,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예배드리기에, 찬양드리기에 합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묵과하시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놔두시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래서 내가 뭐를 해도 용서하시고, 내가 어떠할지라도 받아주신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걸 믿는 건 좋아요. 우리는 원래가 죄인인데 사랑을 받은 것이고, 죄인인데 용서를 받은 것이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로 인침받은 것이고, 그리고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인데 그냥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죄를 묵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렇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다 추방시키는 얘기, 다 씻어주는 얘기, 다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 공로 안에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총이, 그 공로와 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걸다 씻어주었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씻어주는 능력이 있다예요. 그러니까 씻겨 내려가야 되는 일이지, 그것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어떠한 의도, 어떠한 선도,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그 훌륭한 행동도 하나님 앞에 열납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위를 갖고 네가 누군데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네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도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와 그 유대인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보지요. 네가 누구냐고. 네가 누군데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도 자꾸 네가 누구냐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보고, 그리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를 많이 생각한 거예요. 죽을 때도 그랬고, 정말 부활하셔도 그렇고,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으로 대답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고, 그리고 나의 영생이 되셨고, 나의 생명의 길이 되셨고,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신 거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고, 나의 평강으로 오셨고, 나의 기쁨으로 오셨고, 나의 은혜로 오셨고, 나의 진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충만하심에서 우리가 매일 공급을 받고, 우리도 그 충만함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서 살 수가 있는 그 출처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거기에 우리가 붙어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성도야, 내가 하나님의 전이야, 내가 뭐야라고 우리가 증거해서 우리가 얘기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 인침받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누가 증거해 주세요? 성령님이 친히 증거해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마라. 성전이 시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인데 우리는 뭐가 되었을까요? 학교가 되었나요? 회사가 되었나요? 뭐, 싸움터가 되었나요? 뭐가 되었나요?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구함을 거기 가서 하나님한테 졸라대는 그러한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그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를 거기에 기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 자체가 예배고 기도 자체가 찬양이고 기도 자체가 헌신입니다. 그렇지. 기도는 그냥 하나의 예배의 식이 아니고 우리의 구함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졸라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보면은 거기엔 하나님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 앞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가 용서한 가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으로서 용서받는 은총 속에 사는 그러한 구함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신, 기도하라 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결국은 우리를 악과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우리는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 결국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또 찬양이에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고 그 안에 감사와 헌신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의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그 지켜주심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그 신앙인의 모습이 그 기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 자체가 예배고 기도 자체가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늘 살으라. 우리가 성전이니까 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며 그 하나님께 구하며 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오직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렇게 된것 같이 성령의 임하신 것도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임하신 것이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게 하심도 그 기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자원해서 하도록 감화감동하시고 그리고 하게 하시는 모든 일,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며 이끄시며 붙드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그 모든 일이 다 성령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고 말씀대로 살수 있게 되었고 성전으로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즉 우리의 것이 매일매일 죄로 드러나고 매일매일 이렇게 쫓겨나가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합당하다 생각되는 거는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는 것도 당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것도 거룩하게 하심도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좋은 건 내가 하고 싫은 거는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지배하시는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리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럼 우린 세상 사람 되겠다는 얘기. 내 맘대로 살겠다는 얘기. 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그냥 그대로 죄 속에서 멸망하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가 자식이 앞에서 자살하겠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지 않지요. 내 자식이라고 내 자식이 되었음을 알면은 부모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말리려 하고 그거를 또 붙들려 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 아이가 잘못한다 그래서 변할 수 없는 그러한 벌써 사랑의 관계가 지어지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가 거룩해지기를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이, 그래, 그렇게 원하니 그렇게 그냥 죄 져라.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그래, 너가 원하니까 죽어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어려서, 예수 믿는 일은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죽는다는 거를 그것이 죽는 길인 줄 아는데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이 내가 그 아이들을 키우고 내가 잡았으니 네가 놔라 할 때는 제가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셔서 관계를 맺고 그 아이들을 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모를 때는 이거는 꼭 전해야 되고 꼭 알려줘야만 되는 일이에요.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냥 죄 속에서 살다가 죽어 멸망하는 아이로 나왔는데 영생하는 길이 있는 그것을 알고 어떻게 안 전해요? 어떻게 죽으라고 그냥 놔둬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낳은 어민데,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달한다 할지라도 이내 아이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저로 인해서 육신이 이 땅에 났지만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주세요. 그건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일본에 선교사가 된 것도 이때껏 그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섬기며 또그 하는 모든 일의 출발이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만 천국 갈 거야? 네 친구들은 어떡할 건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웃에서 같이 사는데 우리는 지금 영생의 길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냥 버려둘 수 있고 그 사람들을 그냥 포기할 수가 있느냐? 그들이 안 믿고 그들이 안 받는 건 그들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웃에,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한 사람도 멸망하는 일 없이 다 구원받게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간절함을 주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저들도 같이 천국 가기 원하는 마음.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가기 원하는 마음. 이거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요. 누구든지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이니까.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보기에 근사하고 정말 46년이나 걸려서 그 지은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우리 바벨론 그때 훼파돼가지고 또 다시 헤롯이 그 이렇게 지었지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헤롯이 지은 그러한 세 번째 이제 성전 보수한 성전이 되는데요. 46년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 처음에 지은 얘기지요. 근데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여서 지은 그러한 그 성전이 사람들이 보기엔 어마어마하지만 예수님은 이걸 다 부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건은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론 지금 다 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지리라 하실 때에 그 성전이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한 것인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기억을 하고 아, 그것이 예수님의 자신에 관한 것이었구나를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요, 들을 때 모르고 한참 후에 깨닫는 거참 많습니다. 우리는 듣긴 듣는데, 말씀을 읽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체험함으로써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일들 흔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흘려두지 말고 다 마음에 담아두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다 마음에 담아두세요.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이 한 말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는 얘기가 있습니다.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거기서 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느라고 율법학자들하고 얘기들을 하느라고 따라가지 않았죠. 부모들과 같이 가지 않았는데 부모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인파 속에 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성전길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도에서 예수님이 없어진 거를 알고 다시 성전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를 봅니다. 이제 보통 엄마지요. 걱정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모를 걱정 끼치고 여기 있느냐, 왜 이렇게 따라오지 않고 거기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것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얘기들이 여럿 나옵니다. 우리들도 어떤 말씀은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마음에 담아두세요. 반드시 그 말씀이 그대로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볼 날이 올 것이고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이거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46년 동안에 세워놓은 그 어마어마한 훌륭한 건물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를 높이 세우리라 말을 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려놓으리라라고 해석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세우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심은 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몸 안에 세우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세우심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성전이라고 보이는 모든 것들, 모든 건물들, 모든 교회들, 모든 십자가 달린 그것들 다 없어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다 없어집니다. 하늘과 땅다 없어집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나? 그래도 말씀이 다 없어진다 했으니까 다 없어져요. 그럼 내가 그 천지가 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영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다는 그 세움,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축복이 없는 거잖아요. 천지가 다 없어져도 일점일획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 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내 안에 두었다지요. 내가 너의 생명이 되었다. 너와 나는 지금 연합해서 하나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성전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님이 안 떠난다고 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인 거예요. 근데 성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남의 형제의 그 눈에 티를 보고 얘기할 그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어느 목사님, 어느 성도들, 그 사람들이 성도인 거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거룩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응? 하나님의 전이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거를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눈에 대들보를 모르는 거요. 내가 빛 가운데 없는 거요. 지금 내가 어둠 가운데서 내가 장님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전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전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어떤 시간 어떤 곳에서라도 그것이 충만한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기운만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살아 역사하심이 충만한 곳이 성전이고 그것이 성전으로서 합당한 삶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니들이 이렇게 몇십 년 전에 몇십 년에 세워놓은 다 건물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다 무너뜨리리라. 유럽에 세워놓은 많은 그 예술품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하나님은 조금도 아까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마 돈으로 계산하면은 시가 얼마짜리 하면서 계산할 거예요. 거기에 있는 예술품 하나하나가 얼마요? 아마 그것도 우리가 그 계산할 수 없는 계산일 것입니다. 오래된 그 유적으로서의 가치나 예술성이나 그 여러 가지 가치를 볼때 우리는 그것도 돈으로 계산하기가, 숫자로 계산하기가 어려울 그런 액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를 교회로 조금이라도 아까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 세계보다 귀히 여기시고, 소자 하나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간절하신 것이지, 그 건물에 애착을 갖고 계시지 않고, 거기에 있는 추억이나 거기에서 드려졌던 옛날에 그 예배에 하나님은 연연하시지 않아요. 두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영생을 갖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은 것만 생각을 하지요. 내가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는 의식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시장바닥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시장바닥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그러한 지옥 권세 같은 그러한 전쟁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욕심내고, 그리고 세상에서 커지고 훌륭해지고 하려고 탐욕에 그냥 눈이 멀어버린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허황되고 허영심에 가득 찬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 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구하고,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거를 갖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선민 사상은 갖고 있고, 나는 특별해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내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은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종교적 행위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율법을 다 지켰다.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 내고 봉사하고 뭐다 했다. 하나님은 성령이 하게 하신 것이 아니면 우리가 한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그러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는 예배예요. 우리들이 지어놓은 건물 속에서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지체, 우리들을 그몸 안에 불러주셨어요.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 머리가 배치하는 대로, 머리가 하게 하시는 대로 사는 그삶 자체가 우리의 예배처서요. 우리의 그냥 24시간, 안식일의 주인이시요. 안식의 주인이신 그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배받으시는, 높임을 받으시는, 찬양을 받으시는 그 시간, 그 장소, 그리고 그분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명하시고 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고, 우리들의 예배생활이고, 우리들의 기도생활이고, 우리들의 삶의 전부인 거예요. 나의 삶이 따로 있고, 예수님 섬기는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이 따로 있고, 나머지 시간은 예배 안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24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우리의 365일이 예배 시간이요. 우리의 평생이 예배 시간이에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앞에 나가 엎드려 나 자신을,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영적 제사가 성령이 우리에게 드리게 하는 제사입니다. 우리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라 하는 그 예배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그러한 드리게 하시는 예배예요. 우리가 엄숙하게 아니면 웅장하게 뭐 아름답게 고상하게 은혜롭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지금 23절 보면은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주님을 보고 나서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건데 성령으로 인해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보여지는 그러한 우리 안에서의 살아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항상 그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아니라 그냥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습니다, 믿습니다지 실상이 되질 않아요. 보이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후에야 그것이 기억되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믿는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그 능력은 다릅니다.
아멘.
그것은 봐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에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영생을 갖기 원하는 거, 내가 평강해지기 원하는 거, 내가 언제든지 기쁘기 원하는 거, 내가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빛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며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안에 그몸 안에 옮겨주신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의 삶에서 지금 체험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체험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지금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그 사건 후에 그들이 깨닫고 믿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살아 역사하심이, 말씀대로 하심이 내 안에서 체험될 때 우리는 뭐예요? 어느 훗날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돼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나의 죄와 나의 치우친 거, 허물을 보여주셔서 죄를 죄로 토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보혈의 안에서, 공로 안에서 우리를 용서받은 자로, 죄 씻음 받은 자로서 정말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주신 그 이루어주심이 우리 안에서 지금 내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주목하고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말로 분분했을 것입니다. 아니, 시골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요. 뭐, 예루살렘에서 그 기적기사가 어느 정도 소문이 났는지 몰라요. 가나에서 그 결혼잔치에서 있었던 일이. 근데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자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지금 뒤엎어버리고 소위 말하면 이게 지금 폭행을 하듯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모습이 아니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단호함을 갖고 다 내어줬고, 내 아버지 집에서 너희들이 어쩌자고 장사를 하냐, 그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었기도 하고, 놀랐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을 뭔가, 아, 굉장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인생의 속에 수준이 어떤 것이요. 정말 호산나 하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것 같은 인생의 마음에 그 정함이 없고 믿을 만하지 못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뭐를 하신 일이 없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평판 때문에 못하신 일도 없고, 하신 일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게 하심에만 순종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사람의 속을 다 알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펐을까, 외로웠을까를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다 자기 입맛을 찾아요. 자기 취향대로예요. 정말 제멋대로예요.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고, 사람에게는 정말 의가 없어요. 내가 의고 내가 진리라는 각기의 주장만이 있는 것뿐이에요. 마음으로는 틀린 것 같고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말하는 이상 우기고 두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전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악한 세대의 증표예요. 사람들이 봐야 믿는 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표적을 믿는 거 아닙니다. 보면은 표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믿었다는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표적을 본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높이지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표적을 행한 사람이 참 굉장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예수님은 그 높임을 받기를 원치를 않으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적을 행했지만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지 자기 자신들이 표적을 행하고 유명해지거나 높임을 받는 거는 아주 결사적으로 싫어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막 높일 때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영을 내쫓아 버리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잠하라 그러고 거기서 나오라 그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표적을 보고 빵을 먹고 그리고 그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쫓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피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약해서 병들어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병을 치유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지.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사람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그 일을 하시는 데에, 그분의 삶을 사시는 데에 도움을 구하고, 그 도움을 받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살지만, 그것이 제자들이 영광이지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축복이지, 예수님이 제자들 때문에 그 높임을 받으시고, 제자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을 그 정말 어떠한 경우라도 성령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성령님께서 친히 사랑으로, 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지식 갖고 그 경험 갖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학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아무리 뭔가를 많은 체험을 했다 그래도 성령님이 교회를 세워가지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거는 교회라고 이름 붙여도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준 직분은 직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 직분이지요. 이 땅에 교회 직분이지.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높여서 이 땅에서 지금 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받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그 주신 그 직책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바울을 봐도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전도자로서의 직책을 주시고,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의 직책을 주김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은 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다 능력은 부탁받은 말씀은 화평케 하는 말씀이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도록.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우면서 살도록.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약한 자, 없는 것과 같은 자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려는 거는 주님만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자랑하지 마라. 사람은 칭찬하지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서로 기분 좋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저 사람이 나를 세워줬어. 그런데 세상에서 칭찬받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칭찬에 한 번도 그럼 그렇지라고 하신 일이 없어요. 그거를 달가워 하신 일이 없어요. 물론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유명한 목사님들과 유명한 영적 리더들과 유명한 어떤 신앙인들이 예수님보다 내 안에 지금 계신 성령님보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인들이 고백한 그들의 삶의 어떤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려서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그 아이들에게 정말 구원이 임하고 영생이 임하기 원하는 그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낸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택하시나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이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믿고 내가 그 아이들에게 그걸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과 나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배치와 모든 길은 다 다릅니다. 내태 속에 배치하셨고, 내 슬하에서 내 젖을 먹고 자라게 했지만, 다 각기 하나님의 그 배치가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다른 거예요.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형제끼리 다 다른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의 간섭도 있을 수 없고, 누구의 어떠한 서로의 무슨 합력해서 우리 집 식구끼리 이거 하자, 뭐 이거 하자, 이거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집을 지금 쭉 섬겨오면서, 20년 가까이 섬겨오면서 가장 조심한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 집 중심인가? 하나님 집 중심인가요? 내 아버지의 집이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두의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먹고 즐겁고 그런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는 예배하는 집이요. 말씀대로 사는 집이요. 그래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각각 거기에 자기의 은사대로 하나님께 부르심대로 그때그때 역할이 다 성령의 하게 하심 속에서 정말 한 몸이 움직이듯이 손이 왜 움직여요? 움직일 때 움직여야지. 아무 때나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심장은 항상 뛰고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난다고 그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는 주님이 있게 하신 게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겉에 나타나서 너도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너는 누구냐 할때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난 제사장이야. 나는 어느 교회의 목사야. 난 어디서 파송된 선교사야. 아니요, 우리가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았답니다. 땅에서 누구냐고 물어서 누구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잣대에 우리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늘 서서 늘 엎드려서 늘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지금 족한 거예요. 왜 우리는 성전이니까 나 자신이 예배처소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그 찬양을 주셨고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게 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말 하나님 되시고 나의 머리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주장자 되시는 심판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옵소서요. 주의 것이오니. 그러한 마음의 고백, 그러한 삶의 자세,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종교적인 생활과 그렇지 않은 모든 거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형식이에요. 어떤 교단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뭐 주기도문을 하는데도 있고, 사도행전을 하는데도 있고, 또 경배 찬양을 하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찬송가만 하고, 어떤 데는 신약 구약을 두개 읽고, 시편을 교독하고, 예배 형식도 뭐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예배 형식. 옛날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나라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그 시대에 그 선교사님들이 가졌던 예배 형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조금씩 바뀌어갈 때마다 얼마나 교회들에서 난리를 해요. 그건 바꾸면 큰일 나는 것처럼. 성령으로 좇아서 살며,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정말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아니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는 삶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거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 속에, 사람들의 칭찬 속에, 사람들의 그 영광 속에 비춰지는 일이 없습니다. 골방에서 드려지고,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는 잠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제사 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시끄럽고, 뭐 이렇게 복잡하고, 뭐가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어떠한 거를 모으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 제가 선교사로서, 물론 성경학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교회 성장학을 볼 때도 그렇고, 항상 생각하는 거한 가지 있어요. 선교학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미리 가르쳐 줄 수가 없고, 미리 길을 정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고, 내가 배워야 되는 거고, 내가 물어야 되는 거고, 내가 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미리 남한테 큰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나는 이렇게 들었다를 알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나는 그것을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미리 이렇게 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훌륭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사랑 있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세움을 받을 것인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전으로 오늘도 말씀에 비춤을 받고 그 채찍을, 그 징계를 우리가 달가히 받는, 그래서 거룩하게 원합니다. 내 죄를 가르쳐 주소서.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끗게 하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기 원하오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지, 우리가 오늘도 정말 어떠한 예배자인지, 어떠한 성도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그 채찍질하셨던 그 채찍이 하나님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주님의 전으로 온전하게 하소서.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높아지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주님만 섬기는 그러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소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주님 주장하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늘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정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몸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영광된 삶이요, 얼마나 축복된 삶이요, 얼마나 큰 은혜의 삶인지, 그것을 세상 것과 바꾸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적당히 하는 일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헌신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순종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들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매일매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 그것에 우리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